오늘 예레미야서 4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지금 미스바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혼란상 가운데 하나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써 생겨난 일이고 그 위에 혼란을 수습하던 그달랴는 또 암살당하게 되고 그달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은 또 해외로 도피해버린 것이죠. 도망가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끌고 가려고 인질로 삼아서 데리고 가던 자들을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출을 했어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정치적 격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벨론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이 반드시 이를 또다시 징계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이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데리고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겨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정하는 주거와 시간에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고 내가 이곳에 있으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고 너는 이 땅에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라 하면 그 시간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 땅에 그냥 아무 목적이나 소명도 없이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보내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정하는 주거의 경계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너는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에 있는 게 그게 믿음이요. 너는 옮겨라 하면 옮기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남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에 남아 있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사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바벨론에 안 데리고 간 백성들은 이 땅에 남아 있으라고 남겨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갈등의 출발점이에요.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지금 요한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한마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곳, 그게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런 곳으로 가야겠다 하는 게 지금 요한이 남은 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옮기겠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예레미야를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만나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주십시오. 앞에 5절 6절이 그 얘기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뭐 말로는 다 알죠.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제 입으로 발설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일단 약속했어요.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열흘 만에 예레미야가 전했을 때 지금 사실 예레미야는 이들이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를 알았죠. 뭐 순종할 것 같으면 왜 묻겠습니까? 남으면 되죠. 애굽으로 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사실은 간절하게 열흘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지금 들은 대로 가감 없이 전하라고 해서 들은 대로 한마디도 빼지 않고 보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다 하고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전쟁이나 기근을 피해서 그 땅 애굽 땅으로 간다면 반드시 잘못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보지만은 야곱은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도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정말 아내를 잃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있었지만 가나안에서 머무르라고 하셨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야곱에게는 그는 애굽 땅으로 가고 싶지 않지만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라. 거기서 죽어라. 내 아들이 내 눈을 감기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또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모든 것들이 황폐화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 땅에 너희들 남은 자들은 남아있으라고 남겨둔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사는 것이 순종이요.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남겨진 자들은 그곳에서 70년을 보태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남은 자로서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 땅을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지 그들이 지금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목적은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미스바나 이 사정을 볼 때 반드시 바벨론이 닥쳐와서 자기들도 끌어갈 것이다. 이게 지금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 아닙니까? 결국은 두려움이 그 원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곧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너 등록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등록금은 해주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으면은 매일 걱정하는 거죠. 아버지가 과연 등록금 해줄려나? 다음 학기 등록금이 마련될려나? 아니 아버지 지금 수입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능력이 있어 나한테 등록금을 해주신다는 건가? 밤낮 없이 걱정만 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등록금 마련해 줄 것이다 하는 부모의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 믿고 본인은 공부하는 게 본업이지 걱정하는 게 본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에게 이 땅을 지키라 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면 되는 것이고 하루의 일상 가운데 성실히 살면 되지 왜 그 땅을 떠나겠다고 몸부림을 치냔 말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유, 이게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 어디 갈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어떻게 생겨난 정체성입니까?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열두 지파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정체성이에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게 신앙의 첫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걸음을 떼게 하실 때부터 출애굽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200만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끌고 나오시는 게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모든 컨셉은 구원의 기본 개념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포기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위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가장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 가면은 부추와 뭐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수박도 있고 외도 있는데 이게 뭐냐? 매일 만나가 이게 뭐냐? 매출하기 고작 이게 뭐냐? 그런 불평과 불만을 수없이 늘어놓으면서 하는 이 사람들의 마지막 주제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다. 일껏 자유를 허락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전히 남아 있는 애굽을 끄집어 내는 것이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 뭐 람셋에서 가나안까지 사흘 길입니다.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걸 뺑뺑 돌아서 40년이나 걸린 이유가 뭡니까? 참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 순종하면 뭐가 어려울 게 있어요? 고생은 하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견디기로 작심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편안함을 찾는단 말이에요. 아침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나오기로 결심하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갈까 뭐고 할까 뭐 일어날까 말까 5분 더 잘까 말까 그냥 배를 올리면 일어나면 되는데 그 5분 10분 때문에 그냥 못 가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까? 한번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냥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면은 뭐 기쁨도 없고 말이죠. 매일 아침마다 갈등이죠. 오늘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이게 지금 뭐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게. 이게 지금 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특별히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장차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요. 그 말씀 붙들면 그냥 담대하게 사는 것이죠. 근데 계속 불안해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두렵고 기근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떠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떠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기로 작정하고 뜻을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에 합당한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읽으면 아무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읽어야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아, 그냥 내가 읽다가 이건 이해가 되네. 그래, 이건 이해가 돼. 이건 말이 안 되는구만. 어떻게 기본에 해가 멈추고 무슨 뭐 아얄론 골짜기에 무슨 달이 멈추고 말이 안 돼, 이건. 무리를 걷기는 어떻게 걸어? 아휴, 이게 신하구만. 왜 읽어요? 성경 왜 읽어요? 아무 변화도 없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뭐 쉽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조금만 배우면. 그러나 미국의 성경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의 설교를, 미국 설교자들, 뭐 한국은 모르죠. 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니까 97%가 성경대로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학교 가면 우리가 배우는 게 뭐 영어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exegesis, 해석하는 것이죠. 강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그걸 exegesis라고 그러지 않고 eisegesis라고 그래요. 자기 해석이, 자기 해석. 자기 해석.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말씀이 임하면 순종이 되겠죠. 그러나 내 뜻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기도 왜 시작했단 말이죠.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되지 차라리. 말씀대로 안 살려면 말씀 안 읽고 말지. 왜 말씀대로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뭐 늘 듣고 그러고는 내 생각대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말씀을 읽냐는 것이죠. 성경을 뭐 10번 100번 읽으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밖에 성경 읽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성경 안 읽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알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성경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알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을 훨씬 징계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불신자니까 징계가 가볍지만 그건 자기가 만나는 건 재앙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다가 겪는 건 재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재앙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알고도 그대로 안 사는 사람은 재앙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재앙이 징계보다 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징계가 재앙보다도 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죠. 뭐 실컷 알고 죽을 만큼 고생해서 성경 공부하고 무슨 뭐 신학교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 뜻대로 교회하는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내 교회를 하려고 그렇게 교회 목을 매지 뭐 하나님의 교회 하려고 이렇게 목을 맬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뭐 교회 어렵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란 말씀이요, 성령이요, 그 다지요 뭐가 있습니까? 왜 교회가 사역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참 이 시대나 그때나 보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파헤치면은 내 생각에 합당한 말이 한두 개입니까? 얼마든지 짜짓게 할 수 있죠. 모든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백편 천편 듣는 것보다 예수님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죠. 저자 직강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자 직강 한번 듣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백번 얘기하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먹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듣기만 하고 뭐 그냥 흘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비유를 든 거예요. 논쟁의 시비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와서 너 무슨 권위로 이 성경을 가르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한마디 묻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인간으로부터냐?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야, 큰아들은 듣겠습니다. 예. 해놓고는 가서 지 뜻대로 살았어. 둘째 아들은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는 거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말씀대로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아들이냐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때 뭐 참 정말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장로들을 앞에 놓고 야 너희들보다도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아이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절대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고 말씀만 잔뜩 아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대제사장 앞에다 두고 바리새인들 앞에 두고 야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뭐 십자가 모두 안 박힌 게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징계받기 아주 쉬운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앙만 겪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망정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을 빚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24정금같이 빚는 거예요. 14K 하다가 그만두지 않습니다.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 될 것이고 24번 다 맞아야 24K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것이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을 것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애굽에 가기 위해서 한번 예레미야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야, 잘 갈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겠나? 애굽 가는 거. 그랬더니 웬걸 가면은 넌 죽을 거다 그래요. 너는 지금 칼과 전쟁을 피해가지만 칼과 전쟁이 따라가서 거기서 죽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옮기지 뭐.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다른 데 가지 뭐. 가면은 그 인간보다 더 못한 인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농담했죠. 야 파출소 피했더니 경찰서를 만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껌딱지처럼 붙여놨으면 그 사람 해결되어야 다른 데로 옮겨주십니다. 내 생각대로 그 사람 피해가지고 가봐야 또 다른 사람 또 만나는 것이죠. 자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속인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순종하려고 기도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말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입술로만 순종했어요. 그런데 삶으로는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 입술의 순종과 삶의 불순종의 괴리, 이걸 하나님이 위선이라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거 하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이고, 분명히 알래요. 그 내일 보면 알겠지만 또 갑니다. 기회 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기도할 제목은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못 사는 거 알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야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힘으로 증언하고 증인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우시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락하는 존재 아닙니까? 오늘 하루, 오늘 하루의 신앙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험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입술로 날마다 설교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이 주님 위기의 사람입니다. 주님, 기도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기 전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때를 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든지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고 적절히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 생각이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꿰뚫어보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각대로, 형편과 처지대로,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모양과 그 모든 것들에 비추어서 말씀을 재단하고 해석하고 편집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일그러진 삶을 왜곡된 삶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하고 올곧게 하고 정결케 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한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는 의로운 삶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순종의 길로 빠지고 맙니다. 우리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동기는 좋았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끝까지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책임인지를 주님 저희들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오늘 살게 하시고 어제의 믿음과 어제의 간증으로 오늘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주님 믿음 없으면 실족할 것을 압니다. 오늘 하루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말씀과 정말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명령하신 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빛과 소금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요한한처럼 실컷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